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3자 회동을 갖고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은 세계적 문제라며 모든 나라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채택했습니다. 2005년 이후 18년째입니다. 식량 사정을 비롯한 북한의 경제 지표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는데요. 세 나라 수석대표들이 제3국에서 회동한 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그 발표 내용을 보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진 않고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사실상 3개월에 한 번씩 그 3자 회동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서울에서 열렸고요. 9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렸고요. 이번에 이제 12월 달이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건데요. 미국이 주최할 차례인데 성김 대북특별대표, 미국의 수석대표가 인도네시아 주재대사를 겸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에 있던 그 미사일 도발이 있긴 했지만 사실 그 세 나라 그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에 이런 도발이 있을 때마다 유선 협의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오고 또 논의를 해온 터였기 때문에 이번 그 3자 회동 역시 일상적인 협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부에서는 성김 대표가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를 겸하면서 북핵 문제를 일종의 파트타임으로 다루고 있는 건 미국이 이 문제에, 북한 문제에 두는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북한 인권 특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미국 정부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 특별 대표를 전담하는,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그런 인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9월 회동 이후 석 달여 만에 다시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났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네,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만난 미얀일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요. 또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 방안 등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초 도쿄 회동 이후 3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미얀일 3국 수석 대표들은 먼저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했고요. 또 어떤 도발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목표는 확고부동하다. 이런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미한일 3국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평가를 했고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3국 대표는 앞으로도 굳건한 미한연합방위태세와 미한일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2일에 미한일 3국이 공조해서 대북 독자 제재를 연쇄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요. 또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면서 대북 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핵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 이런 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다.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만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예, 그 성김 특별대표의 발언은 명백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올 들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60차례 넘는 그 미사일 시험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으로 위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 북한의 이 도발을 규탄하고 또 추가 제재를 가하는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언론 발표문조차도 채택되지 못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핵미사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대다수 국제사회와는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한 일종의 말하자면 강한 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네. 이번에 3자 회동에서 한국의 김건 북핵 수석대표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김 본부장은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군축 협상으로 대북 접근법을 조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은 네. 그동안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당한 핵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데다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수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그런 핵능력을 더욱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북한의 행보를 두고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없었던 건 아닌데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비주류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이제는 일부 주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프리 로이스 미들베리 연구소 비확산센터 국장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로이스 국장은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실패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또 BOA와의 통화에서도 북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과 한국의 접근법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워싱턴에서 이 같은 주장은 아직 소수 의견이고요. 북한 비핵화를 폐기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 이런 제안은 설득력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미국 대북 정책 접근법을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인데요. 로이스 국장도 실제로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전해드렸듯이 세 나라 수석 대표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는데 중국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이 수석대표 회동 결과에 대해서 중국이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인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바로 이번 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 수석대표 회동에 앞서서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11일 하고 12일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가 어떻게 논의됐는가에 대한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중국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그 긴장 상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미국이고, 그래서 이 정세가 완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이 먼저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는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말하는 건설적 역할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이 요구하는 건설적 역할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 앞서 얘기가 나왔듯이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지난 10일부터 중국, 한국, 일본을 이렇게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핵심 관심사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 이번 한중일 방문에서 다양한 역내 이슈와 또 양자 간 이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먼저 11일과 12일 중국 방문에서는 세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서 미중 대화와 타이완 문제 등을 논의를 했고요. 아울러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내년 초 중국 방문 준비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을 방문해서는 지난 13일에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한국 그 전기자동차 문제가 얽혀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등 미국 한국 양자 간 현안과 함께 그 내년에 동맹 70주년을 맞는 미한 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또 15일엔 도쿄에서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북미 국장과 회담했는데요. 역내 정세를 논의하면서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한중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논의한 현안이 있었는데요. 바로 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이어서 그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조를 더욱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복귀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하는데 흔들림 없이 경주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 동향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일본 정부가 16일이었죠.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 등에 대한 새로운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좀 신중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국과 한국에 이어서 일본도 군사 역량을 강화하면서 미한일 때또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북핵 문제 해결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방삼각, 이른바 북방삼각의 대립구도 속에서는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에 나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거부하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관측이고요.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 그 핵심 내용은 북한도 물론 대비하는 그 성격이 있지만 중국에 대한 대비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안보,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은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일본의 새 전략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돼서 바로 앞서도 미국은 환영하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과 맞서고 있고요. 또 일본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국도 다시 미국과의 강력한 말하자면 전략적 경쟁 속에서 일본이 자국을 이렇게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하고 나선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3자 협력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대결하고 대립하는 이런 구도를 취할 것이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있어서는 거의 유일한 우방이자 후원국입니다. 이두 나라가 미국, 일본과 대결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은 명백하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라든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엔 유엔이 15일 열린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브라이언 크리스토퍼 맨리 월레스 부의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The committee adopted draft resolution 1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likewise? It is so decided.
네, 이 월레스 부의장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각국의 표결 의사를 물었지만 어떤 나라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2016년부터 이렇게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계속 채택하고 있는데요. 표결을 요구하는 나라가 없다는 건 그만큼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크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서 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 상황이 존재한다는 건 이미 사실 잘 확립된 그런 사실에 속합니다. 이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뤄져 왔고요. 그 밖에도 유엔 차원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또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이나 한국 등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단체들도 종교 자유 문제 등과 관련해서 여러 분야에서의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고발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2005년 이후에 18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또 말씀하신 정치범 수용소는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또 21세기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유엔 총회가 18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올해 결의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결의안 역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문, 또 자의적 구금, 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의 처우, 사상,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여성과 아동, 장애인 인권 침해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열거하면서 이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결의안은 그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주민복지가 아니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는 입장도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실렸는데요. 2019년에 이루어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 마라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이 북한 지도부는 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또 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도, 북한 당국이 발언을 했죠.
그렇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가 반박 발언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북한의 이 반박 핵심 내용은 미국이나 서방국들이 인권 문제를 내정 간섭 그리고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 이런 말하자면 자신들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무대로 유엔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성 대사의 발언도 바로 이런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권 보호 그리고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북한이 기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북한 정권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엔에서의 표결을 보면은 북한의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유엔은 지난주엔 이 안보리가 비공개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 내용이 좀 공개가 됐나요?
네, 북한 인권에 대한 이날 안보리 회의는 의제 외 토의 사항으로 다뤄졌고요. 따라서 회의 중에 발언 내용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1개의 나라가 이날 비공개 회의에 앞서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면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하는 장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개국을 대표해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가 매년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기념하고 누리고 있지만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최악의 침해자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이 10만 명 이상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고문과 강제노동, 즉결 처형 등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난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다는 사실도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일반 주민들도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라는 데 주목을 했습니다. 이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의 얘기도 하면서 기본적인 인권을 거부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적 분위기는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자원을 무기 개발로 돌리는 강압적인 통치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개 회의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는데요. 하지만 2018년, 19년에는 회의를 아예 열지 못했고 2020년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개 회의 반대로 비공개로 북한 인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안보리에서 공개 논의를 촉구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이날 성명에 한국과 미국, 일본 외에도 알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등 31개국이 동참을 했는데 지난해 성명에는 7개국만 동참한 것과 비교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과 주목도가 크게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었고 이날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14일이었죠. 서울에서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도 열렸습니다. 이신화 한국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Unfortunately,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erm North Korean human rights.
네,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한 이신화 대사는 한국 내부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이란 용어가 정치화되어 있고 논쟁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예, 그 이신화 대사를 비롯해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그 뜻을 나름대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왔다. 그리고 또 협상 안건에서도 제외했다. 이런 말을 했고요. 한국 내에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의견 차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루기 어려운 주제가 됐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 전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정치화됐다면서 한 사례로 이 자신의 후임이 6년간, 지난 6년간 임명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아태연구소 소장인 신기욱 씨는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응을 고려해서 인권 문제를 도외시했다.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백악관 관리를 지냈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가 제로섬 관계에 있다는 말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대북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는데 미국과 한국의 실제 대북정책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주로 어떻게 다뤄져 왔나요?
네. 지난 수년간 미국과 한국은 북한 비핵화 또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초에 베를린 구상 등을 통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따로 추진하되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통일부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다뤄졌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2018년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 국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동참하지 않은 것, 또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 북한 인권 재단 출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 등 여러 문제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의식해서 북한 인권을 외면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남북관계 개선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대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취임 초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고 2018년 2월 국정연설에서는 탈북민 지성호 씨를 직접 소개하고 북한 정권의 잔악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개적인 비판은 멈췄고요. 두 차례 열린 미국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로버트 킹 전 특사가 물러난 뒤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임명하지 않았고요. 이어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인권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출범 2년이 다 돼가도록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의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인권 전문가들은 임기 중반에 접어든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서 사실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북핵 협상이 막혀 있을 때 불쏘시개용으로 압박용으로 인권을 쓰다가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 측에서 인권을 제기하지 말라는 전제 조건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과거가 반복이 됐었는데 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한편에서는 정말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권리를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신화 대사가 언급한 것처럼 그런 쪽 기대나 희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가 최근에 북한의 인권 증진과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비정부기구 등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냈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무부는 사실 매년 이런 공고를 통해서 지원 계획을 공표를 하는데요. 그 지원 대상은 대북 정보 유입, 그리고 북한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지원금으로는 최소 10만 달러에서 많게는 150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부는 또 이 공고와는 별개로 북한 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는 사업에도 10만 달러에서 최대 125만 달러까지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고하고 있는데요. 그 로버트 킹 국무부 전 북한 인권 특사는 이 국무부의 이 같은 기금이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알아보죠. 앞서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임명 여부 얘기가 나왔는데 좀 진전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아직 그 구체적인 움직임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BOA의 관련 질문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포함해서 북한 정부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한 책임 규명을 계속 증진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특사 지명에 관해서는 공유할 업데이트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인권 특사 지명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 분석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에 로버트 킹 전 특사가 퇴임한 이후에 아직까지 특사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년 내내 특사 지명을 외면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낙담했던 인권단체 또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기대를 걸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출범 직후에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가서 북한 인권특사를 반드시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9월 달에는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현재 공석인 특사에 알맞은 임무를 가려내는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또 그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인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면서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가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인권특사 지명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식량과 주요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유엔이 최근 공개한 2022 통계 편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통계 편람에 드러난 북한의 경제 지표들 상황이 어떤가요?
예,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상당히 암울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2.9%인 것으로 그렇게 편람은 추정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바로 전년도 2020년에 마이너스 4.3%, 그러니까 성장률이 또 이때도 4.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거에 이어서 2년째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엔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로 물자와 식량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제 사정이 계속 악화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 규모도 상당히 지금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수출과 수입 다 공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은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3자 회동과 유엔 총회가 18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소식, 그리고 북한의 식량과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이현철 기자, 진행의 박규명골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